요한계시록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아멘. 자, 우리가 여섯째 나팔 심판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째 나팔 심판과 여섯째 나팔 심판이 매우 비슷하게 흡사한 내용, 흡사한 전개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 심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신 이후에 무저갱 열쇠를 갖고 있는 별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무저갱이 열리면서 황충대가 올라왔고요. 그 뒤에 보면 황충대가 실제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묘사하고 그리고 황충대가 어떻게 사람들을 괴롭게 했는지 그 과정과 방법을 설명합니다. 지금 이 여섯째 나팔도 마찬가지여서요. 지금 읽은 17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17절에서는 이제 마병대가 모여 있었죠. 그래서 이 모여 있었던 마병대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18절과 19절은 이들이 어떻게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지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처음에 마병대의 모습이 나오죠. 원래 결박되어 있었던 4명의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었고요. 그들이 2만 만이나 되는 군인들을 마병대를 불러 모았죠. 그럼 이 마병대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17절에 보면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러니까 말들과 그리고 그 위에 타 있는 군인들을 본 거죠.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 탄 자들의 모습을 설명을 했어요.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갑옷을 챙겨 입은 거죠.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이 위쪽에 입는 상의에 입는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장비를 잘 하고 전쟁터에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말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이건 다섯째 나팔과는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죠. 왜냐하면 황충에 대한 묘사를 할 때 보면 황충이 어떠한 군장을 하고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충대를 보면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금 모양 같은 관을 쓰고 또 얼굴에는 뭐 이러이러했고 머리털은 뭐 여자 머리털 같고 이빨은 뭐 사자 이빨 같고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들에 대한 설명은 황충과는 좀 다르게 간단하게 그냥 넘어간 겁니다. 다만 말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 독특한 것이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들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머리들이 있는데 거기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왔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마병대는 어떻게 활동을 해서 사람들을 죽였는가?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그런 과정과 방법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는 불, 두 번째는 연기, 세 번째는 유황으로 말미암아. 앞에 외모를 설명하면서, 외양을 설명하면서 말들의 입에서 불, 연기, 유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들이 앞으로 입 밖으로 쏟아내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19절에 보면 다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꼬리 부분을 보면 다시 설명을 합니다. 19절 끝에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앞부분, 입쪽 부분에만 입이 있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꼬리 부분에도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에 다 머리가 있고 머리들마다 각각 입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와 같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들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내용도 보시면 앞에 나왔던 다섯째 나팔 심판의 황충과 비슷합니다. 황충도 꼬리가 있고 꼬리에서 이제 살이 나와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거든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놓고 이 정도만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도대체 뭘 지칭하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로 말인지 다른 무기인지 알기 어려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거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날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무기가 이런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요한이 계시록을 보고 쓸 때에는 전쟁터에 나가면 어떤 전쟁을 했냐면 다 창과 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화약을 사용하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약이 사용된 건 한참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을 만약에 요한이 목격했다 그러면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대부분 화약으로 된 무기들을 사용하죠. 개인 군인이 소장하고 있는 총도 총 앞부분에서 불이 나가고 연기가 나가고 화염이 나오죠. 유황이 타는 냄새가 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탱크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탱크를 요한이 봤으면 뭐라고 묘사할 방법이 없겠죠. 뭔가 말 같은 게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입 앞부분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쏟아져 나간다.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사일을 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화력 무기들,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죽이는 데 사용되는 화력 무기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을 쏟아내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요한이 목격한 말과 무기들, 군장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화력 무기들을 뜻한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있던 요한보다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전쟁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실감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여도 많이 죽이지만 화력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살상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냥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단추 하나를 누르면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참 뭐 그 먼 거리에 있는 곳까지 미사일이 날아가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모습이었으니까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은 대규모 살상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 때 아마도 화력들이 사용되어지고 그래서 그 화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임당하는 3분의 1이나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 때보다는 오늘날 이 장면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 정도 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특징적인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심판이 여지껏 나왔던 모든 심판들 중에 가장 극심한 심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봉인 심판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나팔 심판들이 있었죠. 그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해가지고 도무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심각한 심판들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시행되는 여섯째 나팔 심판이 제일 심각한 심판입니다. 일단 결과를 보세요.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삶의 터전들도 다 심판받아 엉망진창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3분의 1이 죽임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분의 1이 죽임당했다는 것이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당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뭐 혹시 그게 아니라 뭐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3분의 1이 죽건 다른 방식으로 3분의 1이 죽건 여하튼 여지껏 심판에서 죽었던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지껏 나왔던 어떤 심판당했던 심판이 시행되었던 방법과 과정을 생각해보면 여지껏도 전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천사들이 전쟁을 행할 때에 봉의심판 때도 그랬죠. 칼을 갖고 나오고 창을 들고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과는 견줄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양상의 전쟁, 가장 대규모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지껏도 전쟁을 통해서 심판들이 시행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용되는 무기나 혹은 전쟁이 전개되는 과정이나 혹은 동원되는 군대의 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쟁이 가장 대규모 전쟁이고 가장 힘겨운 가장 그런 심각한 전쟁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여지껏 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지금 등장한 지도자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지껏 하나님 심판 행하실 때 보면 계속 설명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은 자연재해가 일어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들이 참 많았어요. 땅이 심판받건 바다가 심판을 받건 곡식 가격이 폭등을 하건 이건 뭐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지 이런 모습들이었다면 지금은 악한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셔서 여주법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앞부분에 나왔던 심판들을 설명하면서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실 때 죄인이 받아 마땅한 심판의 분량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조금 보류하시고 유보하시고 제한하시고 그래서 적은 분량만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심판이 제일 심각한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지껏 있었던 심판들도 심각하기는 했지만 좀 미약한 심판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이 여섯째 나팔 심판을 그냥 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심각한 심판을 처음부터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앞부분에 보면 여섯 번이나 봉의 심판들이 쭉 나오고 그 뒤에 보면 나팔 심판들이 쭉 나오고 그러다가 지금 비로소 제일 심각한 심판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 번에 그냥 단칼에 다 잘라내고 다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셨을까? 물론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당해오는 과정과정마다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 있을까?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좀 보면 조금 조금씩만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지금 더 큰 심판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시되 심판마다 그래도 은혜를 베풀면서 시행을 하신 겁니다. 지도자와 관련된 악한 지도자와 관련된 생각해 보자고요. 다섯째 나팔 심판을 했을 때 지옥이 열리고 황충떼가 올라왔죠. 그때 지옥에 속해 있었던 황충떼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가 활동을 하니까 황충떼가 더 날뛰어서 이 세상이 이 땅이 더 생쪽처럼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몰랐는데 여섯째 나팔 심판 시작할 때 어떻게 되나요? 네 명의 천사가 결박되어 있었죠.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황충떼의 우두머리가 이 땅에서 막 날뛰고 있을 때 악한 지도자가 날뛰고 있을 때에 더 악한 지도자가 사실은 결박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악한 지도자, 더 악한 통치자를 보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네 명의 악한 천사들을 결박해서 묶어놓은 채로 황충의 우두머리가 날뛰게끔 그냥 그것만 허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통치자를 보면 어떻게 하다 저런 인간이 나왔을까? 어떻게 하다 저런 놈이 정권을 잡았을까? 어떻게 하다가 저런 사람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권력을 잡고 이 전쟁을 일으키는 지경이 되었을까?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터악한 통치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결박해 두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장 악한 통치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이 통치자 때문에 괴로움을 좀 겪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좀 덜 악한 통치자를 먼저 보내시는 그런 양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 이외의 불신자들이 세상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에 합당한 심판을 처음부터 몽땅 다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심판을 유보하시고 조금은 심판을 깎아주시고 조금은 심판을 제한해 두시고 그러면서 심판을 시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행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는 심판이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하다는 특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특징도 같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들 혹은 주님 앞에 형벌을 당하는 성도들은 항상 이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심판 속에도 지금 은혜가 깃들어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열어두고 계시다. 만약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몽땅 심판하시면 우리는 숨 쉴 여유도 없고 눈을 뜰 기력도 없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받을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부여하고 계시다. 여전히 숨 쉴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계시다. 여전히 심판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심판에서도 그러하고 다른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터키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서 무려 하루아침에 4천 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아직도 뭐 다 해결된 게 아니니까 다 찾아진 게 아니니까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다고 하지만 과연 내일도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뭐 특별한 전쟁이 벌어지거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저 땅을 조금 흔들기만 하셔도 이렇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지경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도 주님 오늘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 품어야 할 것 같고 동시에 심판과 어려운 지경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아직 은혜가 깃들어 있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해 넉넉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 나올 수 있기를 그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주님께서 형벌이 아니라 귀한 풍성한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받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만약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발견하신 모든 죄악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면 도무지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은혜로 채우시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징계와 심판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도 여전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그들을 위하여 충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